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노예의 수가 이집트 국민의 수를 능가하는 것을 경계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갓 태어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그들은 갈대로 방수용 구명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를 누인 뒤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를 반드시 구해내시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놀랍게도 그 아이를 건져낸 사람은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노예의 자식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를 단지 구해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죽어마땅한 노예의 자식이 한순간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집트 왕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사람이 꾸미려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모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나이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갖고 40년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자신의 형제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신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모세의 인식은 모세의 사고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한 이스라엘 노예를 심하게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모세는 원수로 여기고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면 이집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마땅하거늘 모세는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늬만 이집트 왕자였을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철두철미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본문 25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겨우 나이 80세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이미 그 자신은 이집트인을 원수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를 위해 제왕 교육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인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를 건져 올린 공주가 모세의 생모로 하여금 모세가 젖을 때기까지 생모의 품으로 키우게 한 것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돌이 되기도 전에 젖을 때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특이하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년 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혹은 7년까지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알고 나면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는 서원이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아이가 젖을 땜과 동시에 아이를 성소에 바쳤습니다. 만약 그때 젖을 뗀 그 아이가 똥 오줌도 가리기 전 돌이 되기도 전의 상태였다면 그 아이를 성소에 바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최소한도 자기 아이를 3년 동안 혹은 5년 이상 자기의 품으로 키웠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성소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모 또한 모세를 최소한 3년 혹은 5년 이상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젖을 먹이며 양육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생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명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의 생명을 지켜내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이 자기 품으로 최소한 3년 혹은 5년 이상을 모세를 키우며 그 모세에게 모세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앞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매일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되새겨주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40세가 된 이집트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인이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2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왕궁에서 받은 제왕 교육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제왕 교육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던 까닭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원수로 여기고 살해해버렸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그날 처음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사는 동안 이집트인들이 매일매일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야말로 분연이 일어나 행동할 때라고 생각한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튿날 이스라엘 노예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모세가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은 본래 형제인데 왜 다투느냐며 서로 화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노예는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냐고 덤벼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공식적인 신분은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집트 왕자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 왕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자가 무엇을 명령하든 절대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노예들은 이집트 왕자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노예가 왕자의 몸에 손을 대고 왕자를 밀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슴없이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노예가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감히 스스로 죽을 짓을 자행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노예들 역시 모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비록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모세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자신들과 똑같은 히브리인의 피임을 이스라엘 노예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모가 최소한도 3년 자기 품으로 모세를 양육한 뒤에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니 세상에 이스라엘 노예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노예의 고된 고역 속에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판에 모세 홀로 이집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인 박탈감, 그로 인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노예가 감히 이집트 왕자인 모세의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덤벼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쳐 죽였으니,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동족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되고 말았으니 그 사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알려지는 즉각 자신은 엄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의 믿음의 예측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했던 이스라엘 동족은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공개적으로 자신을 배척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도망한 이후에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80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였을 때 제왕 교육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모세는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의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왕 교육까지 받은 그 높은 학식과 능력으로 고작 이집트 한 사람 살해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높은 학문과 능력이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한 명의 생명조차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죽음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모세가 80노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80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사이에 대체 무슨 일,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겠습니까?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집트 왕궁에서 도주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전도 유망하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급변한 모세의 처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제야 인생이란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얻은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보면 부모가 어떤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그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을 자기 품에 품고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그네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 나그네임을 잊지 말거라. 천하 제왕도 광야의 양치기도 나그네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단다. 너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거라. 너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이 어리석은 아비처럼 살지 말거라. 그런 심정이 아니고서야 모세가 사랑하는 첫 아들에게 나그네란 이름을 지어주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나그네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얻은 두 번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속에서 그 해답이 찾아집니다. 모세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한 손으로는 첫째 아들 게르솜을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안고 있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모세의 위대한 깨달음과 신앙 고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모세의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자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모세의 깨달음이요 신앙 고백이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브라함의 후손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거치게 하신 것은 인생은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아니함을 그들의 온 삶으로 확인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자만 엘리에셀의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요 우리가 거쳐가야 할 광야일 뿐이요 그 광야 위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터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시어 당신의 새 역사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모세는 절대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믿음의 생모의 품에서 젖을먹고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삶의 책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는 나이가 40이 넘기까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단 제왕 교육을 통해 받았던 자신의 학문과 능력과 소유를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세를 지켜주기는커녕 그것은 단지 타인과 모세를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게르솜임을 깨달은 모세가 엘리에셀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모세가 지녔던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왕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그의 지식, 지도력, 행정력이 모두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자각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를 더 신뢰합니다. 그 결과 이집트 왕궁에서의 모세처럼 우리가 예전보다 더 큰 물질적 번영은 누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치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우리의 학문과 소유와 능력이 우리 자신을 망치고 이 사회를 허물어뜨리고 세상의 것을 더 신봉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앞날도 해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한 국가의 역사를 바로 세우실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녕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바로 세우실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그네임을 자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시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곧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지장한다 한들 나 자신은 매일 공동묘지를 향해 질주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쓸모없는 나그네를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나의 영원한 정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 자신이 게르솜임을 잊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학식과 나의 소유가 나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기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집트 왕궁 속의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온 삶으로 터득한 광야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은 광야일 뿐이요 우리 자신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